성도라면은 어느 누구라도 모두가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사실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뉴저지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몇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 개인적이거나 인간적인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매주 한 가지씩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꿈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의 꿈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재미로 다니나요? 아주 이 도발적인 대답이자 질문이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교회를 그 재미로 다니나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신랑에게 결혼 생활이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새신랑의 대답이 결혼 생활을 재미로 하나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간절히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돼서 첫 번 출근을 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겁니다. 회사 일이 어려워도 이런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좋은 회사의 어떤 청년이 입사한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믿지만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겠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간에 이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오늘은 상처를 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인간관계가 불편할까요? 서로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남이 날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날 언제 어디서 평가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요,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남들이 날 평가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줄 것으로 믿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직장이 더 편안합니까? 가정이 더 편안하지요. 왜 가정이 더 편안합니까? 가족들은 날 평가하지 않고 날 다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가정에서는 넥타이가 좀 비뚤어져도, 그저 뭐 혁띠가 좀 돌아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가정엔 거기까지 거 가지고 흉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날 흉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어디서 아프다고 하면은 쉽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다고 얘기해서 아프다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낼 사람, 날 아프다고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때문에 평가가 없는 가정은 행복하고 자꾸 평가하는 직장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 믿고 섬기고 있는, 그리고 나오는 이 출석하는 교회가 가정입니까? 회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이 교회는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처럼, 사실 가정보다 더 모든 성도가 서로 평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에도 바로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7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당연히 서로서로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평안 속에서, 편안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제 모습들은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회 중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이 기도하는 그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그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 드리는 거죠.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의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대부분 두리뭉실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신앙생활 좀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성도님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잘 말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분이 솔직하게 그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제목, 기도 제목 말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그걸 그저 흉보지나 않을까? 그 책 잡지나 않을까 말이지. 교회에서 서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평가하면 마음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가 없으면 경쟁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하기 시작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게 돼요.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 사랑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심은 내가 상대방보다 뭘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경쟁심입니다.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 사랑은 깨집니다. 사랑이 깨진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남들을 평가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지요?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니 헌금을 하면 뭘 받더라도 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저주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들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땅을 팔고 헌금을 준비했잖아요. 헌금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을 이 땅판 값을 전부 헌금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일부만 헌금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 뭐 한편으로는 전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전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야만 성도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한편으로 일부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돈이 아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전부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또 일부만 헌금하면 사람들이 흉볼 것 같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여러분 보면은요 특히 얼마 전에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액을 100% 헌금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이지요.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본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부 헌금을 한 겁니다. 그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서 자기들도 자극을 받고 자기들도 땅을 판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전부 헌금을 하자니 돈이 아깝고 일부만 하자니 앞에 헌금했던 바나바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만 하면서 전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그저 해보자는 얘기죠. 만일 이 부부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바나바와 전혀 경쟁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평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부만 헌금했을 겁니다. 물론 전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일부만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 너 왜 일부만 해? 전액해야지. 그러고 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맞게 저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는 것을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저들도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아, 자살이 아니지요. 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쟁심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서 일부만 하고 전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액 안 했다고 그래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거짓말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절대 헌금을 조금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저주 안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전액을 헌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헌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겸손히 자기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심 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해지는 대로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액수에 관계하지 마세요. 정성껏 하시면 그뿐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받는 것은 하늘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땅의 평가입니까? 이건 땅의 평가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지 평가받는 것은 하늘의 평가입니까? 땅의 평가입니까? 혹시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은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라고 이 교회를 잘 섬긴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땅의 평가입니까? 땅의 평가입니다. 교회에서 평가를 받던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던 모두가 다 땅의 평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하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저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칭찬입니까? 교회에서 받는 칭찬입니까? 교회에서 받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이 누가 칭찬합니까? 교회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면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칭찬은 없다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잘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고서 날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한다면은 그건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은 그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헌금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우리들 신앙생활 남들에게 보란듯이 하는 것 있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평가받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절대 성도들은 목사의 칭찬을 받으려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으려고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나도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불행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도 교회다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경쟁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결국 온 성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가만 하지 않으면은 교회 경쟁심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평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게 될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그 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불을 헌금하고 다른 분이 1000불을 헌금했으면 누가 헌금 많이 한 것이죠? 많이 이럴 때에 우리가 1000불 헌금한 성도가 헌금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화보의 엽전 2입, 그것이 부자들의 수많은 금화보다 더 많은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하나도 안 보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여기 이걸 한번 좀 강하게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의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양은 아무것도 안 보세요. 마음만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 안 보신다면은 전도한 숫자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 사람으로 했습니다. 누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보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에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겠느냐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들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아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반가운 사람이다 껴안읍니다. 그저 사랑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교회의 평가 중에 혹은 사람들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경건한 성도라고 칭찬을 받아도 혹은 노회나 뭐 총회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성도라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도 혹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날 보고서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평가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의 평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아무리 야 그 논문 참 좋다 훌륭한 논문이라고 칭찬을 해도 지도 교수가 이거 형편없어 그러면은 아주 죽을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아무리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해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아 이거 훌륭한 논문이야 오케이 하고 사인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고 사인만 하나 쫙 해주시면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중에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절로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오직 바라보면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양을 보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헌신한 그 양이 얼마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사와 성도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사람 평가 때문에 경쟁하지도 말고 늘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증한 교회 사역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전도회 회장 사역을 1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교회를 좀 푹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직분자들이 과증한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일하고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 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성취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본래 이 도대체가 만들어질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로부터 창조의 목적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을 해야만 행복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힘도 생기고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교육 전도사가 처음 되고 어느 교회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교회에서 그저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교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없이 사임하고 몇 달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교회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은 힘이 생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전도사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을 안 하니까 이렇쿵 저렇쿵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전도사님들이 자기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사역할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일 하지 않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다고 저들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병든 거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쉰다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교회 일에 동참해야 마음의 평안도 오고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리하게 일하면 몸이 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 전도사 초년병 시절 때에 병들어서 한 두 달간 교회 나가지를 못했어요. 일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교회 일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교회의 열매도 없고,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일이 줄어들게 되면 보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교회는 사역이라는 사역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일을 분담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담하면 교회 전체 일은 많아지고 무리하게 일하는 성도는 없어지고 다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분담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와 같이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분담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담하여 협력하면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사람만 일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 지칩니다. 지치면 불평이 나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평가하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은요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하잖아요. 특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사역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시기심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비난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던 교회, 상처가 있는 교회 한번 다 찾아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보아 보십시오. 다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일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을 분담하면 지치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하지 않아서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현대교회를 평가하면서 축구장과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축구장 여러분 거기 가보면은 몇 사람이 뜁니까? 양팀이 있으니까 22사람이 뛰죠. 거기다 몇 사람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심판 몇 명이 더 뛰겠지요. 수천 명의 모인 관중들은 뭐합니까? 구경합니다.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가합니다. 야 어떤 사람 저 7번 선수 잘 뛴다. 8번 선수 저 형편없다. 어떠 이렇고 저러고. 그러고 욕도 하고 그럽니다. 현대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10% 내지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 90%의 성도들은 구경만 합니다. 극장에 간 것처럼. 구경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은 쉽게 일하는 성도들을 평가하고 비난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치고 비난받아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성도들 믿음 자라지 않고 불평하고 비판 중에 하는 그런 영혼이 병들게 되고 이런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터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성도들을 좀 밀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교회 일을 분담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좀 부족해 보이는 성도도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바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교회 사역에 여러분 나서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봉사의 기쁨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며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품고서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보기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경쟁심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서로가 협력해서 분담해서 함께 교회 사역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지치고 어떤 성도는 일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초하고 악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 이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심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쳐서 불평하며 어떤 사람은 일하지도 않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비판하며 그 사이 영혼이 병들어 불행해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두와 함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참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